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듣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국제도시 로마에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갇혀져 있는 울타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손에 그 복음의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비교적 자유로운 곳입니다. 새집을 얻었고 군사 한 명이 옆에서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새집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기는 하지만은 그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구금이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복음을 전하기에 절대로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지혜의 부요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감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 라고 그랬죠. 말쟁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풀어놓으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헤집고 다닐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냥 가두어 두셨죠. 나가지 못하게. 아마 풀어놓았더라면 하루에 몇천 명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자격과 저러한 자격, 이러한 환경들 다 구비해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유약한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한 환경이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주 일해 가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자인데요.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영성에, 영적인 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한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무려 40년간 그곳에 지내게 되는데요. 그는 왜 거기에 들어갔냐면은 프랑스 30년 전쟁에 여러 번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들어가게 된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 부엌에서 40년간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 집중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갔느냐. 결국 뒤에는요, 접시를 닦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감격합니다. 그가 기록해놓은 글들과 편지, 그리고 나중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로렌스 형제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던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 책입니다. 사람들은 이 형제를 통해서 아, 나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서도, 그리고 나보다도 높은 사람에게서 야단을 맞을 때에도 기도할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름 없던 이 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에 두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보기에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을 했던 사람은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중심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시간을 다 합쳐보면요, 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년수가 50년입니다. 로마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반세기죠. 그동안에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위협을 당했었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한 그 맨 중심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환난과 고통의 90% 이상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동족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고 쇠고랑 차고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원수는요, 자기 동족입니다. 원수가 동족이라고요. 배를 끼쳐도 한두 번이죠. 이건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누구라도 이 바울의 입장이 있었다면요, 유대인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먼저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처럼 원수로 자신을 대했던 유대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이 근심과 아픔, 고통, 그치지 않는 이 고통, 이 마음을 누가 주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바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바울이 괴로운 겁니다. 동족을 보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복음의 원수들이지만은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은요,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에 관한 뉴스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뉴스를 들었다면 바울을 그들이 끌고 가서 성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면 숨이 끊어졌다면 이 뉴스를 듣는다면 바울이 잡혀가지고 태상으로 맞으면서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그 뉴스를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유대인들, 요놈들 죽여야 된다고. 히틀러가 옳았다고. 요즘에 그런 말 나오고 있죠. 히틀러가 옳았다고. 그때 죽이려고 할 때 다 죽여서 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 바울 시대에 우리가 이 뉴스를 들었다면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가자지구에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630여 명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운동장도 폭격을 했고, 그리고 병원도 폭격을 했고, 사원도 폭격을 했고, 그리고 방송국도 폭격을 했습니다. 민간인들도 너무나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그 기사 제목이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가자 지구가 폭격을 당해서, 가자 지구는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에 있던 가사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폭격이 떨어지고,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먹을 것 먹으면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폭격에 맞으면 박수를 치면서 다 죽어야 된다고. 그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학살을 구경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정상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의원 했던 발언이 있죠. 팔레스타인의 어머니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들에게서 테러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이 끔찍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솟아 올라오고 데모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육적인 유대인들, 그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복음의 원수로 행하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 열방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그 인종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혈육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이 혈육이 복음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육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원수를 행하던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버리셨느냐? 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릴 수가 없다. 장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면은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차자, 장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차자는 이방인입니다. 차자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한쪽 마음 구석에 아픔이 있는 것과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그토록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들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면